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오랫도록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래도 꾸준히 다녔던 적이 중3부터인데 제가 확실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성경공부하면서 믿게 됐습니다. 그럼 한 3년 이상이었는데 그 3년 동안 뭐 했지?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교회 그 다니면서 이 예수 믿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분명하게 내가 듣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부를 인도할 때 계속 이 예수님이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전했을 텐데 불구하고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실상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기회들이 많을 때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아시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 중에 길가에 떨어진 어떤 밭에 대한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했는데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구절만 본다면 바로 그 씨,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하실 때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고 그 전한 말씀을 이제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전한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씨는 뭐였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본다면 1절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쁘신 소식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말하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그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소식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기쁜 소식 그냥 표면적인 설명이지만 컨텐츠, 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부분 가지고는, 이 구절 가지고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며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기쁜 소식에 관련해서 중요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명백합니다.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 gospel about Jesus. Jesus Christ에 관한 about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더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거기 보면 자기를 일단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한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세트했다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구약의 프로핏,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의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옛날에 예언자들이 미리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해요. 바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뭐냐 했을 때 육신으로, 저 인간적인 어떤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성령 하나님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죠.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에 복음이 뭐냐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복음을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전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다 이거죠. 당신 자신. 당신 자신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쁜 소식이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과 관련해서 예수가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했잖아요. 공생애를 했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특별히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제자들과 같이 보내면서 질문한 게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게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이 인자, 즉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지난 3년 동안에 뭘 전하려고 했느냐면 당신 자신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당신이 여기 메시아로 왔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 오셔서 전한 메시지의 주 포인트는 당신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 who Jesus is,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information, 어떤 doctrine 같은 어떤 교리, 그것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살아있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싱글로 살다가 결혼해서 정말 헌신된 부부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혼하면 그 남자의, 그 여자의 그 지식과 이름만 가지고 내가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하나 되고 모든 삶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부부 생활이듯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나를 위해 십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가 하나님 보내준 구원자로 모시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 이제 맞춰가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은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인이 그냥 있습니까? 남편이 그냥 있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고 그거 맞추려면, 안 싸우려면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그냥 있습니까? 맞춰야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단 말이고, 그 예수님과 맞추어가는, 즉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믿는 것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한 것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하더라. 뭐라고 했죠? 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 오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 인격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가면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 소를 탁 하나로 이렇게 한 세트로 탁 묶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을 두 개. 그래서 이제 같이 발을, 밭을 쭉 가는 거죠. 이것은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콜링할 때 나와 완전히 유니티 되었어. 나의 가르침을 네가 따랐어. 사랑하는 한 몸이 된다 이런 의미를 쓸 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나와 완전히 유니티 되었어. 이제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그냥 있지 않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피곤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변변치 않은 우리 아내와 그리고 우리 남편하고 달라서 그분은 정말 젠틀하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이렇게 부부처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내가 잘 가르칠 테니까 그 가르침을 잘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 말은 정말 오래 참고 갈구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툭 내뱉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부족한 거친 우리들이지만 계속 참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다시 하라고 이렇게 소망을 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는 이 멍에가 무겁지 않다고, 가볍고 쉬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변화해가는 이 과정을 예수 믿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 믿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구는 받아들여서 자기 재산 팔아서 스포팅하는 여인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당신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는가, 무엇이 이유였는지를 이 십부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9절과 10절에 보면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 뜻을 설명하기 전에 왜 비유를 들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희에게는, 즉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기회도 안 주고 보아도 들어도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많은 한국의 이단들이 마치 모든 성경은 비유로 다 묶여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비유로만 말씀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퍼블릭 프리칭에서 비유를 주로 많이 한 그 시점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후반기로 넘어갈 그 시점부터 비유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겸손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고 기적을 딱 보면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렇게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강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명예를 버리기 싫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충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어떤 놀라운 해프닝 기적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마음을 열고 보면 믿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주님이 이제 티칭 타입을 바꾸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비유를 딱 들어보면 아, 농부가 씨 뿌는 비유구나. 마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 이해하고 끝내게. 더 이상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왜? 이미 믿을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 완강하게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전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은 비유도 말씀하시지만 그걸 감추고 말세 때까지 둔 게 아니라 바로 풀어서 비유를 통해 더 깊은 미닝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더 진리에 더 깊은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럼 비유라는 것은 심판의 역할을 한 겁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쫙 갈라버리는, 갈라서 이제는 대우하겠다는 뜻에서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은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더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깨닫게 했다는 의미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른 반응을 보일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그 이유가 왜 생겼을까? 그 이유를 이 씨뿌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뿌는 비유를, 그리고 그러면서 왜 비유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에 제일 먼저 이 씨뿌는 비유를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믿지 않은 첫 번째 부류를 그 길가에 비교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딱딱한 길가에 뿌려진 거죠. 당연히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새가 와서 쪼아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12절에 이렇게 길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의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와서 가져가 버리고 해버리는 것이죠. 저도 돌아보면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그 3년 시간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임원도 했고 뭐 학교 그 교회에서 뭐 문학의 밤 하면서 즐겁게 지냈고 또 이렇게 책자도 만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저는 전혀 예수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직접 성경을 인도했지만 시간만 있으면 깨가 있으면 빠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큰 변화는 성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맷독을 하고 주석 보면서 스스로 자습하고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7번을 성경을 가르치든지 배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가름길은 성경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어떠냐를 보는 것이죠. 길가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임원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관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메시지, 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이 밭은 흙이 별로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싹을 틔운 듯 하다가 뜨거운 바람에 또 습도가 없어서 습기 없어서 말라버리는 나무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다가 잠시 믿는 듯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외적인 어려움을 초대교회는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믿음을 버리는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수를 진짜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 이단으로 정죄됐지만 예수 믿어도 나중에 중간에 탈락해서 지옥 갈 수 있다고, 또 한편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말이 틀렸다고까지 하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혼란시키는 주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은 이후에 중간에 탈락된다는 것은 그게 이상합니다. 그러면 행위를 말하는데 어느 정도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안 받고 또 행위 구원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그 중요한 은혜의 구원, 그저 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인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인의 스피릿을 무너뜨리는 이런 주장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대해서 받아내고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 믿었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구절로 많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뭔가 하늘의 체험을 한 겁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떤 죄가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무슨 타락이 위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죄라는 게 뭘까요? 일반적인 죄일까요? 예수 믿어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새롭게 하는 회개를 못하는 타락한 죄가 뭐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위해 쓴 책이고 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다 그렇지만 이들이 박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박해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받는 거죠. 중간에 배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를 멈추고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안 믿겠다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지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조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만 타락은 예수를 안 믿겠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힘든 앞에 예수를 안 믿겠다 하는 자들에 대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거라고 경고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 보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도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보십시오. 만일에 부부가 결혼했는데 IMF처럼 너무 상황이 경제가 안 좋아졌어 너무 힘들다 그때 이혼한다 칩시다. 그럼 그 부부가 처음부터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었죠. 어떻게 사랑하는 부부가 좀 어렵다고 헤어집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부부들도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부부면 참고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관계를 끝내는 것은 처음부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돈 보고 결혼했든지 그냥 저 사람은 삶을 행복하겠거니 결혼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운 게 힘드니까 갈라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부부였습니까? 처음부터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었으면 생명권은 사랑하는 진짜 정상적인 예수를 믿었으면 환난과 고통이 와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더 집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견딘다 산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므로 중간에 예수 믿다가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짜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수많은 환난, 칼, 위험, 엄청난 도살장에 끌려간 양 같은 극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은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런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안 믿는 유행의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가시덤불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뿌려진 씨는 그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14절에 왜 그랬냐 했을 때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걱정들, 돈에 대한 욕망들,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염려되는 일이 있죠. 근심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적어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걱정이 많고 정말 두렵지만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란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돈 보고 직장 가고 직장을 선택하고 옮겨 다니지만 그러나 돈이 있어도 돈이 있다 치더라도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저축하고 살고 또 돈에 대해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하니 행복하니 아니 의미 있니 의미 없니 이런 식으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돈과 관계없는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주신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까?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재미있는 스포츠와 게임을 즐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에 비하면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 그러므로 여기서 이 정도에 무너진다는 것은 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표가 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백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라고 비교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제자를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죠.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니까. 그러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처음부터 돈 많으니까 결혼하고 얼굴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결혼하고 그냥 잘해주니까 행복하겠거니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진짜 교제하고 사귀면서 너무나 훌륭한 인격이고 내 인생을 걸만하다. 나는 저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저도 나를 위해서 바친다니 하나 되는 부부가 되다. 이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진지하게 처음부터 예수를 그런 마음으로 모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를 굳게 간직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참아내고 견디고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더 아름다운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부부로 연합하고 바뀌듯이 주님 관계가 그렇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기 때문에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가 가게 되는 이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것 같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안 믿는 것이 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두려움을 주거나 뭔가 구원에 대해서 뭐 의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큰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극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진짜 눈물 흘리며 두려워 떨 수 있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구나.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끊임없이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들이 많지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이 초연한 자세가 예수 믿으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어둬서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능히 매니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끊임없는 겸손과 온유로 나를 격려하면서 내 삶을 가르치기, 레슨을 해주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동치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지만 요동치지 않고 살아내게 하는 강력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치더라도 오늘 딱 예배하면, 찬양하면 그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 예수와 관계 맺고 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보다도 주의 있게 들어야 되고 그래서 관계 맺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했습니다. 조심하여 들으라 했습니다. 나에 대한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조심하여 귀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예수를 제대로 듣고 예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많이 흔들리지만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계속 맺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더 받을 것이야. 더 단단해질 것이야. 같은 어른을 만나도 훨씬 더 뛰어넘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거리가 있고 욕심들이 절비하지만 그것을 잘 매진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더 받아 누리는 사람, 더 깊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에 대해 관심 가지 않고 사람 보고 따라오고 그냥 재미로 따라오고 외로워서 오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있는 듯 믿는 것처럼 보여진 그 모든 것들도 나중에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오할 때 빼앗겨버리고 걱정되는 일이 오면 빼앗겨버리고 돈에 대해서 막 밀려오면 그냥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으면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말씀을 주의하고 귀 기우는 자들은 계속 귀 기울이고 그분께 헌신하는 자들은 더 많이 가는 더 풍성한 이 힘든 세상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어디든지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6절에서 18절에 등불 비유를 든 것입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뭐 그릇을 담아가지고 감추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딱 두어서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그걸 볼 수 있게 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나에 대한 메시지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등경 위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다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귀 기울이면 어디든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으면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놀란 삶으로 그가 나아가지만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케이스 케이스를 덜컥 넘어져서 원래 예수 안 믿었던 표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귀 기울여서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반응에서 주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형제들도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행동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예수를 좀 말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사실은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죠. 우리 같으면 가족이 왔으니까 당장 스톱하고 나가야 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냐? 바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중요한 안식일에도 부모님이 돌아가면 장례를 치러도 될 정도로 훨씬 높은 부모라는 가족 관계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중요한 가족이 찾아왔는데 불구하고 그 가족보다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어머니와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흔히 오해하듯이 가족 중요하지 않아. 가족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우리가 더 중요해.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제일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중요한 관계에 맞고 확실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믿고 나와 관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가족은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마음이 힘든 분들, 불안한 분들, 하루하루 그냥 버티듯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구나는 것이 제가 느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삶들을 어떻게 매니지합니까? 어떻게 매니지합니까? 상황을 보고 감당하지 못하는 나 연약함을 보면 금방이라도 어떻게 이 세상을 계속 살 수 있을까 걱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매니지 안 되는 나의 감정과 마음, 상한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내 자신이 문제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매니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고 그분 앞에 관계 헌신하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시련이든지 그리고 수많은 근심거리든지 그리고 돈과 관련된 수많은 어떤 이슈든지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즐거움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하찮게 여겨질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것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삶이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이 가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소망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싶을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매니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맺으면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더 가지십시오. 더 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슬픔과 두려움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셨어. 오늘 이 나오는 이 태도에서 더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예수를 찾으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반드시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